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늘과 내일 미 동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에서 열릴 두 정상 간 첫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환율 조작을 비난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미국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3,1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타이완을 둘러싼 갈등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에서 공습으로 사망한 시리아인 3명에 대한 부검 결과 이들이 화학무기에 노출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4일 반군이 장악한 칸셰이쿤 마을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30명과 함께 치료차 터키로 이송됐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칸셰이쿤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100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와 동맹인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가 발의한 유엔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인 33명을 처형했다고 시리아 내전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처형이 어제 오전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에서 자행됐다며 올 들어 ISIL에 의해 처음으로 이뤄진 대량 학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관측소는 대량 학살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지만 살해된 사람들이 내전의 상대 측 전사들인지 아니면 ISIL에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은 민간인들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의심스러운 물체를 발견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오늘 오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부 지역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물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폭발물 전문가들이 투입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로 자살 폭파범을 제외한 13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발 항공기 기내에 컴퓨터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다른 해외 공항들로 확대할 수 있다고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어제 상원 청문회에서 테러 분자들이 전자기기에 폭발물을 장착해 상업용 항공기를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노트북과 태블릿 컴퓨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조만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8개 국가 내 공항 10곳에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항공기 탑승객들은 휴대전화기보다 큰 전자기기는 기내에 들고 갈 수 없고 수화물 칸에만 적재가 가능합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호주 정치인 두 명의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일본 등 11개국으로부터 인권 변호사에 대한 고문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의원은 호주 집권 연립정부와 야당 소속으로 중국 남부지역에서 증가하는 마약 밀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4월 6일 목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포함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지를 연결해서 경기장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6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nother responsibility we have, and that's called the country of North Korea. We have a big problem.
북한은 우리가 해결을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현안이란 지적입니다. 앞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또 다른 주요 과제로 언급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somebody that is not doing the right thing, and that's going to be my responsibility.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누군가는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가 엉망이라며 자신이 중동과 북한, 끔찍한 미국의 교역 등 많은 문제들을 전임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최고 경영자 대상 행사에서도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며 시진핑 주석과 이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앞서 백악관 고위 관리도 5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현안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한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터넷 연결망 트위터에 중국과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시 주석은 정책 변화 대신 모호한 입장을 취한 채 문제의 중요성에만 동의하는 차원에서 첫 회담을 마무리할 공산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 두 정상이 얼굴을 붉힐 가능성이 있다며 회담 뒤 발표할 공동성명 내용의 합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 계속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미국은 중국이 대북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6일과 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매우 시급하며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can't say specifically what the discussion will be and where we'll come out, but this is going to be a high priority issue coming up with a way to
손튼 차관보 대행은 5일 미중 정상회담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회담 내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지만 매우 시급한 위협인 북한 문제에 대응하는 의제가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 측에 대북 압박을 높이는 데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북한의 경제 활동은 대부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확대된다며 점점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saw from the secretary's statement last night, and I think this was your words, the time for talk is over. He conveyed that.
손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해 언론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틸러슨 장관은 그런 기류를 최근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발언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기류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밝혔듯 미국은 시급하고 불안정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 재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고 비공개리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손튼 차관보 대행은 말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이 동북아 순방 중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우려스럽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We've made our position on this pretty clear and have also raised
손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혔고 또 중국에도 알렸다며 만일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다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백악관 고위 관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중국에 어떤 전략적 가치도 없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가 됐다고 매트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long ago ceased to be a strategic asset for China. It is now quite clearly a strategic liability.
포틴저 선임국장은 5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센터에서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한 설명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매주 저지르는 도발, 그리고 가장 최근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등 미중 두 나라가 협력할 영역이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설명입니다.
We would like to see China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menace emanating from North Korea.
포틴저 국장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와 미국이 실제로 그런 제재를 적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정상회담 초반부에 관련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will say that this is going to be an early topic of conversation during the summit.
포틴저 국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현 상황은 결국 추가 압박으로 귀결될 것이고 오직 중국만이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제재 문제는 살아있고 가동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정상이 어제, 즉 5일 전화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역내 우려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맞서 동맹국인 일본,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고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동원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문제와 역내 공동의 이해가 걸린 다른 사안들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도발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6일 오전 약 20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대해 규탄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중요한 문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가나스키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제재와 독자 제재 차원의 조치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다분히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기싸움 차원의 행동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미한일 세 나라도 한 목소리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고 또 미국의 입장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동맹국들 간의 공조 강화, 특히 미사일 방어 체제에 의한 대북 대비 강화, 이건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지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의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갖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는 미국 측 인식이 확고하다며 미국은 올 들어서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는 점,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런 미국의 인식과 대응 방향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통해 양국 공동의 대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회담 결과를 고위급 차원에서 공유, 평가하고 후속 대책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절박한 해결 과제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협력할 가능성이 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변수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I think doing anything with North Korea without Chinese cooperation makes it much harder. Getting Chinese cooperation of a meaningful sort.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 연구원은 5일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매우 어렵지만 중국으로부터 의미 있는 협조를 얻는 것 역시 극도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과거보다 북한 문제를 더욱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수위를 소극적이나마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Don't like North Korean behavior. They don't like the nuclear program. They don't like the threats. They don't like the implications of the reactions to those threats.
중국이 북한의 행동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이 같은 위협으로 인한 파장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대북 공조에 조금씩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금지 조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포석일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신호로도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긴급한 현 국면을 볼 때 북한 문제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며 이는 중국이 어떻게든 피하려는 결과인 만큼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과 연관된 중국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s that the banks, for example, in northeastern China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are pretty small?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동북부 지역 은행들의 규모가 작고 국제금융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길버트 로즈먼 미 프린스턴 대학 명예교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필요성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And I do believe that the secondary sanctions are a response to a failure of China to cooperate.
세컨더리 보이콧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로즈먼 명예교수는 북핵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인 2009년 중국의 대북 수출이 급증하고 이듬해 북한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뒤에도 북중 간 교역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동맹을 바탕에 둔 압박 증대와 세컨더리 보이콧, 정보 전쟁 등의 대안적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uch of it has to be to give China the impression that the U.S. has alternatives to just relying on China.
미국은 중국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미국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타츠미 유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일본의 미미한 대북 무역 거래를 고려할 때 독자 제재 수위는 이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넘어 북한과 중국 모두에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는 게 일본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Send a clearer message to both parties Japan is willing to take steps.
일본은 우선적으로 억제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 한국과 협력해 보다 강제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에 보내고 있다고 유키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인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북한 핵계획에 대처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제재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중 8명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인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고 17%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78%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 10명 중 9명가량인 88%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5%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고 23%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크게 우려하지 않거나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계획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안으로는 대북제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응답자의 61%가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28%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제시한 방안들 가운데 군사력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이 북한과의 심각한 군사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6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18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실사격 형태로 진행됐으며 발사와 비행, 표적 타격 등 모든 과정에서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전쟁 지휘부를 응징 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 무기로 북한 정권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군의 전략 무기인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한국군의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시험 발사가 이미 몇 차례 진행됐고 최근 최종 성능 평가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공보실장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 합의한 한미미사일 개정지침에 따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로 늘어났고 사거리 800km를 기준으로 할 때 미사일에 탑재되는 탄두 중량은 최대 500kg으로 제한됐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은 사거리 300km 이상의 현무 2A와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 2B, 사거리 10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 3 등 3종입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음속 10 정도로 순항미사일보다 10배가량 빨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바뀐 한국 중부 이남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북한 전역의 표적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쏘면 북한 신의주까지, 경상북도 포항에 배치하면 영변 핵단지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구영욱 박사의 설명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목표지점을 타격하는 무기이고 사정거리가 80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반도 어디에서도 유효하게 북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북한이 또 요격도 능력도 없지만은 그런 무기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등 핵심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를 탐지하는 전략 자산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무기를 갖는 것은 북한의 WMD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먼저 타격한다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북한의 어떤 WMD 시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더불어 갖춰져야 되는데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다고 최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북한 승객의 짐을 일일이 검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요청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 정부가 북한 선박 세척에 대한 등록 취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몽골은 지난달 24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2로 이행보고서에서 등록 취소와 계약이 종료된 북한 선박이 모두 17척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제출한 2270호 보고서에 명시했던 14척에서 추가로 3대가 더 늘어난 겁니다. 몽골은 내륙국까지만 약 400대의 해외 선박들이 편의지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들도 포함돼 있었지만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몽골 교통부 차원에서 등록 취소 지시가 내려졌다고 이행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몽골은 미국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협정을 체결해 2008년 2월부터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에 따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승선과 검색, 필요에 따라 화물 압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부 부처와 출입국 관리 기관 등에 북한을 출도착하는 화물이나 북한 국적자의 모든 수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는 점도 이행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북한 화물에서 아직까지 불법 물품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역시 지난달 1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는 2월 22일 연방의회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사치품 수출 금지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 중단, 제재 대상자 명단 추가 등 안보리 결의 2325의 주요 내용을 자국법에 포함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 승객들의 수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결의 내용에 대해선 자국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직행 항공편이 없는 상황에서 승객들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이란 점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항공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제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셀프 체크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승객들의 수화물은 만져볼 기회조차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을 출도착하는 수화물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북한 당국의 경제적 대응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북한은 우선 수출길이 막힌 석탄을 내수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용 석탄 가운데 일부가 북한 내 화력발전소나 민수용 시장에 공급될 경우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는 대북 제재로 대중국 석탄 수출이 줄어들면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공급되는 석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중교역의 70% 이상이 이뤄지는 단둥 지역에서는 수출길이 막힌 석탄이 내수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경상대학교 박종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북한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내수 부문에서도 석탄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내수 중심의 기업과 외화벌이 기업 사이에 일정 부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크를 할당하는 조치를 북한 당국이 취했는데 외화벌이 기업은 내수보다 가격이 비싼 중국의 석탄을 수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했습니다. 북한의 화력발전소와 기업소, 인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석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내수 공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적정 이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출장기 처음은 내수 갈지 몰라도 결국 탄광 자체가 탄광을 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재생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북한 내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탄광을 오래가지 못해요. 주민들 배급도 못 주게 되고 그럼 주민들 다 이탈하고 탄광 탄부들 다 이탈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 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의류나 수산물 수출 확대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B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이우진 연구위원입니다.
섬유, 수산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큰 투입 없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선택권이 없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섬유 제품 쪽하고 수산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우리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줄어들자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서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중 간 의류 임가공의 경우 상당 부분 우회 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지난해 대북 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과 간접적으로 위탁 가공 거래를 해온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제3국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줄자 북한이 중국의 내수 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의류 수출은 전년에 비해서 9.5% 감소한 7억 2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산물 역시 최근 수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지난 한 해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모두 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76%나 급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제재와 무관한 부분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인력 고용이나 북중 관광,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조사한 박종철 교수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단둥에는 2만 8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종철 교수는 신의주와 나진 등 국경 지역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 수입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북중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형 기업의 경우 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3년 내에 회수 가능한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로는 물비누 세제, 식품과 의류 가공, 어류 가공과 같은 가공 공장의 인력 송출 등이 있습니다. 좀 더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는 단동시 접대국과 같은 반민반관 기업의 관광업 진출, 북한의 유통망이 확장되면서 북한으로의 중고자동차 수출, 태양광판 판매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큰 기업 규모들은 아파트 건설과 같은 현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까지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단둥 국문만 호시무역구의 경우 아직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신암록강 대교가 완전히 개통되면 운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비공식 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제재를 우회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최근 발간한 중국 정부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천여 킬로미터의 국경선과 여러 개의 항구로 연결된 북중 무역에서 밀수는 예사로운 일이라며 북한이 밀수해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밀수가 확대될 경우 이득을 얻는 것은 중국 상인들과 북한의 석탄 수출업자들로 이들이 공식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항구와 육로 통로를 바꾸는 수법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태전공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석탄의 경우 선박 등을 통해서 대량으로 운반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가공 의류나 수산물 등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잠시 뒤에, 즉 한반도 시간으로 밤 9시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4부 리그 남북한 경기가 열립니다. 이 시간에는 현장에서 취재 중인 서울지국의 박병룡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병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도 강릉시 강릉하키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남북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한국에서도 아이스하키는 일반 동호인이 그리 많지 않은 조금은 이색적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강릉하키센터에는 많은 관중들이 오랜만에 열리는 남북한 대표팀의 경기에 관심을 갖고 입장해 경기 시작 호각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측 선수들은 지금 아이스링크에서 몸풀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본부석 앞에는 북한 대표팀을 응원하는 남북 공동 응원단이 300여 명 가까이 자리 잡았습니다. 공동 응원단은 한반도가 그려진 단체 응원복과 머리띠로 복장을 통일하고 막대 풍선 등 응원 도구를 흔들며 우리는 하나다, 이겨라 코리아 등 응원 구호와 율동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단은 지난 2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민과 전국에서 응원 온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북한 대표팀이 출전하는 5경기를 모두 응원할 계획인데요. 대회 기간 동안 2천여 명이 응원에 참여합니다.
네. 이제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 오랜만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네.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요?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은 바깥 세계에 대해 경계심을 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식 훈련조차 언론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과 공식 경기 때를 제외하고는 선수들은 행동에 특별히 많은 제약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지난 3일 오전 훈련을 마치고 오후에 있을 네덜란드와의 경기에 앞서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경포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하나둘씩 숙소에서 나와 일부는 양말을 벗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 나이 또래 소녀들처럼 제자리 뛰기를 하며 쾌활하게 웃기도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산책로와 해변에서 일부 관광객들과 마주쳤지만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수단은 지금까지 3차례 경기를 치렀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승패에 관계없이 남측의 공동 응원단 앞으로 다가가 일렬로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손을 흔들거나 스틱을 흔들어 보이며 뜨거운 응원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대표팀의 지금까지의 경기 성적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대표팀은 지금까지 3차례 경기를 치러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호주와의 첫 경기는 아쉽게도 1대2 역전패였습니다. 북한은 1구간 7분 52초에 터진 김은향의 골로 앞서 나갔지만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구간과 3구간에서 차례로 한 골씩을 허용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네덜란드와의 경기였는데요. 또다시 2대4로 졌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2구간 한때 2대1로 앞서며 이변을 일으키는 듯 보였으나 힘과 기술로 밀어붙이는 네덜란드의 위력적인 슛을 막아내지 못해 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상대는 영국이었습니다. 북한은 영국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정규 시간에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 1분 59초 만에 문전 혼전 상황에서 진옥 선수가 골을 넣어 북한 대표팀은 짜릿한 첫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팀도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열릴 남북한 대표팀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대결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아이스하키 동호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현재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목표는 5팀 모두를 꺾고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팀의 세계 순위는 23위, 그리고 북한팀은 2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순위는 높지만 역대 전적에서는 북한이 4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팀이 4대1로 이기면서 북한을 상대로 첫 승리를 따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선수단은 출전 인원 22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명만 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마다 막판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팀은 하루 전 바로 앞선 경기에서 세계 순위 21위인 영국을 상대로 연장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신감은 충만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4부 리그 남북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강릉 하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4부 리그 강원도 강릉시 강릉 하키센터를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외교 결례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조율되지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 형식으로 대외적인 언급을 한 것, 외교적 결례로 한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적절치 않음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일본 본국으로 소환됐던 일본 대사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한 시민단체가 그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세우면서 일본 정부가 항의의 의미로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었습니다. 나가미네 대사는 지난 4일에 귀임을 했는데요. 일본으로 돌아간 지 85일 만에 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는 공항에서 밝힌 입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즉시라도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등 중요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시에 대해서 이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을 받은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면담 신청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나가미네 대사는 황권한 대행과는 별도로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도 신청했는데 여러 사항으로 면담이 어렵다는 답이 전달됐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루어졌던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는 시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시험은 오늘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시도는 사실상 실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다시 2차 시험이 진행됐고 지금 이 시각 끝난 상태인데요. 공식 결과는 운송업체와 인양업체, 컨설팅업체와의 논의를 거쳐서 뭐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그 1차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는 세월호 선체의 달라진 무게 때문입니다. 계산의 정확도가 더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 어젯밤에 그 80대씩 연결된 6줄의 기차형 특수운송장비 이 480대가 반잠수선 갑판과 세월호 선체 사이에 설치된 리프팅 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들어올려서 전체적인 하중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오늘 진행된 2차 시도는 세월호의 무게를 한 1만 5천 톤 정도로 설정해서 특수운송장비 유압장치를 더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2차 시도가 성공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내일 육상으로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오는 10일까지 이송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육상에 올라오기 전 미 수습 희생자를 찾는 수색도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세월호의 목포 신항 거치가 지금 계속 미뤄지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육상 이송 전에 수색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을 찾고자 하는 미수습 가족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싣고 있는 반잠수선 화이트마린호 위로 한국의 수색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마린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네덜란드이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수색협조 요청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세월호의 본격 수색을 위해서 지금 다른 시설물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있는 세월호의 높이가 아파트 9층에 해당하는 22m나 됩니다. 수색을 하는 그 작업팀에게도 위험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좀 높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워킹타워라는 시설물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뭐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든지 로봇캠, 산업용 내시경 등도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조사, 오늘 두 번째 조사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오늘 두 번째 출장 조사에 나갔습니다.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13가지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결백하다. 구속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들어야 하는 질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조사는 구치소 일과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에 시작됐고요. 6시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일 첫 번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조사 후에 신문조서 검토를 하는데 상당 시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9시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전에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치소 수감동에 불을 꺼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 503 표식을 부착한 수의 차림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최근 인권 보고서는 공산당 지배하에 중국 정부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인권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변호사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연행됐던 변호사들과 인권운동가 300여 명이 대부분 석방되긴 했지만 16명은 아직도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4명은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재판을 통해서 3년 내지 7년 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안요원들은 그런 변호사들의 활동에 보복하기 위해 변호사와 그 가족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왕유 여사는 단속기간 중 연행됐다가 텔레비전에 나와 자백을 한 다음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왕유 여사의 자백은 강요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왕유 여사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에선가 감시를 당하는 등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 즉 NGO 기구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조직으로 간주하고 공안부의 감독하에 두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은 2017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었지만 여러 NGO와 현지 동반자들은 2016년 말 이전에 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인터넷, 신문, 기타 미디어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내 티베트인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인들은 언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해진 규정이나 제한 영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까다롭고 넓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가정, 한 아이 제도를 철폐하긴 했지만 출산 제한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몇 명 가질 것인지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때로는 임신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데도 강제 낙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것이 도덕적 명령일 뿐 아니라 보다 안정된 세계를 만들려는 미국의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